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각자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는 것에 우리의 힘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믿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예배에 임합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오니,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일 없게 하시고, 영의 눈을 들어서 늘 주님에게 고정하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축복 누리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형편과 처지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에게 생명과 축복의 말씀인 것으로 믿고 귀를 기울일 때 한결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한곡 부르고 오늘 말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68장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 짧기 때문에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이 갖고 계신 대부분 성경을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어떤 성경은 8절까지 한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한 주제, 같은 주제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문단에서 다루는 주제는 기도입니다. Prayer입니다. 대부분 성경들을 보면 이 문단 앞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편집자들이 붙여놓은 것입니다. 개별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붙여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문단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진리를 배우고 은혜를 받지만 막상 저자가 의도한 기도에 관한 교훈은 받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일이 설교할 때 종종 일어납니다. 목사의 설교의 요지는 이것인데 그것은 캐치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때문에, 자신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이 평이하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문단에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문단의 주제를 늘 기억하고 이 말씀이 문단의 주제와 무슨 상관이 있지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단을 구성하는 나무에 얽혀서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문단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이 문단의 요지는, 논지는, 핵심은 무엇인가?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기도 가운데서도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바울은 그 요지를 1절에서 문단 벽두에서 제일 앞에서 밝힙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탄원하며 중보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라. 따라서 우리는 1절서부터 7절 또는 8절까지 어떤 말씀을 보건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촉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어떤 관계에 있나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 말을 한후 2절에서 자신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를 포함하는지 말했습니다. 곧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로마 황제, 그가 임명한 각 나라의 섭정 왕들, 그리고 그들의 명령을 집행하는 고위 관리들 포함해서 모든 치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려 함이라. 방해받지 않고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거룩한 도덕적 삶을 누리며 내적 외적으로 평안과 평강을 누리기 위함이라. 그 다음 3절에서는 이것은 우리 구세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쁘신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밝힙니다.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기 때문이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본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어지는 5절에서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지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5절을 보시면 왜냐하면 하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고 하시면서 그첫 번째 근거로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하나님은 없기 때문이다. 이 진리는 모세오경에서부터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수없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기초 가운데 기초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는 선지서에서도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하신 후에 몇절 후에 또 말씀합니다. 애굽과 구스와 스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리라.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되었던 곳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와서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른 신은 없다 하고 선포하리라. 물론 이 진리는 신약에서도 곳곳에서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에베소서 4장에서도 비슷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다른 신들은 전혀 신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4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사야서 45장에서 촉구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바울의 논리 전개는 명쾌합니다. 만일 헬라인들이 믿듯이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면, 힌두교도들이 믿듯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신이라면, 그래서 신이 수백만 존재한다면, 여러 신들이 공존할 수 있다면, 정의상 그런 신들은 신이 아니다. 그리고 둘째,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원할 수도 없다. 그리고 기대할 수도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모든 사람이 자신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는 진리는 기독교인들만 믿는 진리가 아닙니다. 유대교인들도 믿고 이슬람 교도들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곧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이라. 중보자,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은 미디에이터라고 번역합니다. 법적인 분쟁이나 비즈니스 거래에서 중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두 당사자를 화해시키는 사람, 그래서 계약, 언약을 맺게 하는 사람. 바울은 이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써 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하나님도 아니고 크리스천들만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한 겁니다. 바울은 곧 이어서 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인지 밝힙니다. 첫째, 그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1장 말씀을 기억하시면 바울은 1장에서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세 번이나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 세상에 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중재자는 두 편을 모두 대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시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6절을 보면 둘째,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둘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그 얘기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양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 그리고 셋째,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대속물, 영어 성경을 보면 모두 ransom이라고 합니다. 노예나 포로를 풀어주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 우리가 죄와 심판의 노예로 살며 자신을 구속할 수 없었을 때,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속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성경의 구속사에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사람이 되신 것,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신 것.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속죄의 죄물이 되시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중재자가 되신 것을 말한 겁니다. 5절과 6절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분도 한 분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러기에 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6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 5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때가 참에 기약이 이르러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때에, 계획하신 때에 세상에 태어나셔서 자신을 속죄물로 드리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7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와 이방인의 스승으로 임명받았노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시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위해서 내가 세 가지 직분을 임명받았다고 합니다. 전파하는 자, 사도, 이방인의 스승으로 임명받았다. 이것이 이 문장의 골격이고, 나머지는 중간에 삽입한 문장 아니면 수식어입니다. 여기 임명받았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한결같이 appointed 됐다 그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분을 임명받았다. King James 버전은 ordained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직분을 하사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전파하는 자로 임명받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을 보면 preacher라고 하고 일부 성경은 헤럴드라고 합니다. 헤럴드, 왕의 전령으로 와서 왕의 행차 소식을 알리는 자. 나는 이 모든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임명받았다. 그 다음에 둘째, 또한 사도로 임명받았다. Apostle로 임명받았다고 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sent out 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물론, 그리스도의 사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파송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신약에 기록된 소수 제자들에게 한정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야고보와 같이 나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이방인의 스승으로 임명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가르치는 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칠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다시 얘기해서 확신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임명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은 1절서부터 7절까지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2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 기도하라. 2절 후반부를 보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느니라. 6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촉구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교회의 범세계적인 사명을 강조합니다. 지역교회들도 모두 범세계적인 미션, 선교의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1절에서는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문단을 마치면서 마지막 7절에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과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오늘 말씀 많은 교훈을 주시지만은 우리 세 가지 교훈만 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훈 4절과 7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우리 구세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7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단의 주제는 기도이고, 이 문단의 요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파하는 자,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7절 말씀을 하는가? 하나님은 왜이 편지를 성경에 집어넣어 놓으셨는가? 우리도 말씀을 전파하는 자와 이방인의 스승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의 직분은 사도시대로 끝났지만은, 왜냐하면 사도는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공식화하고 체계화하고 수호하고 명령한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도시대로 사도의 직분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와 이방인의 스승이 되는 직분은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 모두도 감당할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기독교의 교리와 윤리를 평이하게 그러나 확신 가운데 진실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역 인도자들은 이 사명을 매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사명을 부분적으로나마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도 말씀의 선포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도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이혜원 형제와 같이 스튜던트 유니언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사는 겁니다. 당신은 왜 지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웃으면서 사십니까? 왜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까? 남들처럼 왜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시민답게 그 비밀을 얘기해 줄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내가 아는 평이한 방식으로 전하고 사는 거예요. 복음의 1, 2, 3를 우리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단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것을 알고 사는 분들은 이것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삽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1분, 2분 이내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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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해야겠다. 5분이 주어진다면, 10분이 주어진다면,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더 증폭해서 더해서 해야겠다 하는 보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하여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스승이 될수 있는지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은 다신주의를 믿었습니다. 많은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 이후 구약 시대 내내도 유대인들만이 유일신을 믿고 주변 민족들은 다 다신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도 뾰족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튀느냐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종종 조롱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죽임도 당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선포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기독교가 태동한 이후 줄곧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은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하리라.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임 당하실 것을 아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복음을 가감하거나 희석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했기에 한 명을 빼고 모두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유일하신 성경의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우리에게 걸려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헬라인들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절대 진리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상대 진리조차 선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오늘날 세대들에게 핍박을 받고 따돌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길이 없느니라.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타협하지 않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인 것을 믿고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빼쥐인 것을 믿고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준엄한 경고를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핍박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 이전에 모든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다 하신 말씀,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라 하신 말씀 믿고 핍박을 잘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핍박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 4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진정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에 지상을 떠나시면서 지상 대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에게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삼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물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대명령은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계속 되풀이하시는 명령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 다음에 18장에 가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또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또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들 이삭에게 갱신하면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제는 더 이상 피일차일하지 말고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은 무차별하게 공격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고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구형 예배에 참석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로, 구역으로 초청할 권리를 사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와 또 자신이 출세하고 자식들을 출세시킬 수 있는 기회들, 이런 것들을 희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한 사람도 구원받게 할 재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초대하고, 음식점으로 초대하고, 놀이터로 초대하고, 음악회로 초대하고, 바자로 초대하고, 온갖 기회를 다 이용해서 이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참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구역 예배로, 교회 예배로 이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많은 선교사들이 이미 파송되어 있는 나라의 선교사보다는 아무도 가지 않은 나라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찾아내서 잘 돕는 겁니다. 아직 복음화 비율이 낮은 나라에서 땀 흘리는 선교사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자, 우리나라에 같이 사는 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알지 못하는 자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선포하고 이방인을 가르칠 수 있는 자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로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복음의 사각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그러한 삶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